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중간에 25절 한 구절은 우리 좀 다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하다 보면 그 메시지의 그 장엄함과 그리고 또 높은 수준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아니면 그토록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그런 높은 영역의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에서의 참사가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사건과 함께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런 메시지보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의 그 높은 수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 말고 지금 좀 내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좀 쉬운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메시지 앞에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거냐라는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그 죄악과 그리고 모든 악이 넘치는 이러한 삶 속,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전문 분야라든지 또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부엌 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3개월 넘게 부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설픈 지식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인 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뭐 과도를 가지고 고기를 썰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모한 짓을 하게 되니까 이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요즘 많이 묻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은 그 참 지식이 저한테 굉장히 달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저를 만들어줍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참 그 분야를 즐겁게 맞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볼을 차는 기술이 아주 좋고 그리고 체력이 튼튼하다고 해서 다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축구선수는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체력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그런 기초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앞서간 그 훌륭한 축구 선수들에 대한 그 인물 탐구도 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경기장 안에서의 룰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골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칙을 범하는 바람에 휘슬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좋은 자질을 가진 선수라도 경기하면서 자유할 수가 없겠죠. 항상 자신은 잘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맞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반칙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잘 기초로 세워져 있어야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실력을 더 바른 방향으로 연마해 갈 수 있고 또 선수로서 특징과 장점도 잘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죠. 나의 나됨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좀 아리달송한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저의 길을 가면서도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됨의 길을 또 가야 하고 또한 아들의 아빠로서 아빠됨의 길을 가야 하고 또 목사로서 목사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나됨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저의 길을 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맨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 안에서 맴도는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됨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그됨으로 그의 그 사람 됨으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그 관계에 대한 또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인본주의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올바른 바른 지식을 들을 때 밖으로부터 들려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리사이클링해서 뭔가를 선한 것을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빨리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듣고 보고 깨우침으로 나의 삶 그리고 또 나의 내면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들려지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꽂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듣고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들음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듣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먼저 그것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음으로써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디자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른 것을 옳고 그리고 깊은 진리를 들으면 그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항상 우리에게 그 앞으로 살 힘을 줍니다. 아,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활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활력을 받으면은 어떤 자세를 갖추게 되냐면, 아, 내 자신을 좀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 죄나 아니면 뭐 어떤 비도덕적인 것 아니면은 아주 불건전한 습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 치유하고 싶다. 못한 것 잘라내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싶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더 확장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치유하고 발전하는 나의 삶을 살게 되면 뭐 굳이 내가 막 인위적으로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쁨이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그 정말 그 귀한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을 넘어서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함, 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자유하다, 인간이 자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상태의 그 자유함을 우리는 아직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온전한 나의 나됨으로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갈 때, 그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선물들이 충만한 상태를 자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자유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왜 없습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지 않고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동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내 영혼의 진실한 감동이 체험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왜 감동을 받지 못합니까? 진정으로 듣는 역사가 없으니까. 이 들음에 진정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 이하 모든 따라와야 할 과정들은 제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들음의 존재로서의 본분을 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돌아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살며 나의 뜻을 알고 나의 속마음을 읽어라,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노상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내면은 더더욱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언급은 또 야고보가 3장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듣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둘 다 싫습니까? 둘 다 싫다면 혹시 자폐 증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거는 폐쇄잖아요. 근데 난 말하기도 너무 즐겁고 듣는 것도 너무 즐겁다. 이것도 좀 뭔가 오버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순서는 듣는 거를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내 속에서 익혀져서 숙성되어서 나오는 표현과 말이 이제 그제서야 내가 말하는 자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먼저 듣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그 자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역행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이고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야 하고, 물어도 잘 모르면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이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진정한 들음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그토록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그렇게 아파하는구나.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들을 때 내 어떤 마음에 그 내면에 치고 들어오는 어떤 스파크와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소화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내적인 갈등과 혼동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면서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나됨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을 배우고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1장 18절까지 보셨는데 그 1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25절에서 그 말씀, 우리를 낳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우리의 들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이건 옛 구약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옛 언약, 옛 구약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말씀, 말씀,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약의 율법을 끄집어낼 이유가 야고보에게는 없죠. 계속해서 그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들려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죠. 자,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은 그거를 받는 일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받는 일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유한 것은 그냥 뭐 점잖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내게 100이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100이라는 아름다운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 들려졌으면은 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을 때 나의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타이레놀 500ml를 먹었는데 500ml의 그 효과만큼 나오는 것이 그 약의 재구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막 500ml를 먹었는데도 1000ml의 효과를 내고, 아니면 500ml를 먹었는데 뭐 1ml 먹은 것도 효과가 안 나고, 이러면 그 약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말이 좀 우습지만 그 약은 온유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온유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내는 것과 반대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들었어도 좋은 것으로 승화되어서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질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표지는 무엇인가? 온유합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열을 듣고 열을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들려진 말씀의 역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은 인격의 과정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은 그냥 성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측면, 또 감정적인 측면, 또 의지적인 측면, 이렇게 지정의를 인격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와 정과 의의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받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은 이성에 관련된 문제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전공 분야나 어떤 가정생활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이드되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좋은 생각으로 떠오르든지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는 바가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세상에서 교육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또 못 알아듣느냐 하면 그것도 또 가관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목회자 리트릿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또 장로님 한 분도 오셨는데 참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배운 게 진리를 익히는 데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온유하게 자기의 성품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아 진짜 맞네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비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정신 이상이라든지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정상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인 경우에는 전혀 교육 수준에 관계없습니다. 또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서 또 더 잘 알아듣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문제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문제이지, 우리 세상에서 다 이렇게 습득된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만 혼동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 내가 몰랐던 이 삶, 내가 아주 오리무중이었던 내 삶 속에 단순한 예수님의 진리의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구나, 경탄하게 하는구나, 감동의 측면이죠.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천국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그 말을 단순한 한마디를 딱 들으면 겸손한 상황 속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천국이 있단 말이야? 나 그 천국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하고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내가 여태까지 쉬려고 애썼을 때 쉰다고 해도 쉰 적이 없는데 항상 피곤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뭐지? 쉼? 그것을 향해서 끌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그 끌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가리키는 세계를 보게 해요. 천국, 쉼 이런 말을 들려주면은 아, 내 삶에 펼쳐질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 그 호기심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게 천국이 열린다면 그 천국의 세계는 무엇이지? 내게 쉼이 진정으로 주어진다면 그 쉼은 무엇이지? 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러한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성은 결코 기계적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기계적인 이성을 배웁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이성만이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더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이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 철학자들은 이런 걸 뭐 초월적인 이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경탄과 그래서 경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확정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천국이다, 쉼이다. 자,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세상에서 물들여진, 제가 자꾸 이렇게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너무나 제가 많은 변화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확정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그 뭐 약물 치료냐 아니면 수술로 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놓고 계산하는 중간에는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확정된 의지를 가지고 난 약물 치료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자신의 모든 치료 과정을 약물 치료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맞습니까? 확정된 의지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자유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무언가를 택해야 할 때 택하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매사에 그렇다면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그런 식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많이 여러 개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자유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자신이 어떤 한 길을 택해서 가보려는 결단, 그리고 결단뿐 아니라 실행, 실행이 없으면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정체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에 갇힌 삶, 자기의 습관대로 반복되는 삶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는 한 번도 발자국을 내디뎌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반복되는 삶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려면 확정된 의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정의 우리는 세계에 우리는 다 살고 있죠. 감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감정의 고조가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 고조는 자유하는 과정에 자유함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또 방해가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고귀한 인격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에 물든 그 감정이 격앙될 때는 뭐 오버해서 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막 생기고 또 침체되면은 어떤 작은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침체된 상태에서 내 감정이 고조되었던 데를 생각하면은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자신감도 별거 아니라는 걸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더 부정적인 그리고 더 침체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더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의 고전은 진지한 열정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의 고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진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서 그 열정이 정말 내게 주는 그 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발휘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함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정을 어떻게 얻습니까? 열정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대상이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대상과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고 그것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면 열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일해오던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그 자기의 분야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반복적으로 찾고 그 진가를 누리지 못하면 자기 분야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반복적으로 찾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열정은 감정의 고조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가꾸고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찾으려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진가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측면, 이성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확정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은 이 진지한 열정 안에서 합쳐질 때, 그리고 내가 찾는 그 보람과 열매를 향해서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금까지 현재까지 갇혔던 자신의 성을 떠나서 진정한 더 높은 수준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유함의 하나의 굉장히 귀한 특징이죠.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머물렀던 현재의 삶과 그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그런 사례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가 오래전에 보고 좀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달았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카핑 베토벤. 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네, 꼭 보셔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영화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이 고전 음악에 아주 정통하는 그런 완전히 말하자면 그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고전주의 음악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감지되는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형태는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음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계속해서 도전해 갑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베토벤은 자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베토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였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베토벤의 대사가 아마 그것을 잘 말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베토벤이 뭐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여튼 저는 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신세계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확정된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은 그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혼신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이 열정, 정말 베토벤의 열정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열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로부터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열정과 그는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여는 창시자가 되었죠. 그 새 음악의 세계를 후대의 사람들은 낭만주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 이제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은 안나 홀스입니다. 지금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얘기하니까. 네. 안나 홀츠라는 이제 말하자면 문화생이 이제 등장을 해요. 스승만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도 또 의지도 아직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 홀츠는 계속해서 스트럭을 해요. 스승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뭘까? 나도 알고 싶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뭐 악보를 보고서도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초연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 초연을 듣고 그로스 퓨그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듣고서도 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음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승이 듣는 방식대로 들을 수가 없고 스승이 이해하는 음악으로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스승에 대한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 두 편을 이제 클립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처음 부분은 베토벤이 음악에 대한 또 음악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그 그로스퓨그가 초연될 때 그 장면 그 속에서 베토벤은 어떠한 자세로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로 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 그 두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무지하면 거장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 사람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잘 이게 조합을 이루고 통합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진정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베토벤은 바로 이제 그런 자리를 자초해서 들어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베토벤이 이제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멀리 떠났던 이 안나가 이제 마차를 타고 스승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럴 때 그 그로스퓨그 지금 들으셨던 이 음악, 이상한 음악이잖아요, 그죠? 다 굉장히 좋은 음악이셨죠.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제서야 이 음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에 가까운 베토벤에게 나도 당신이 듣는 것처럼 이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하고 그 감격과 환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 뭐냐면 안나가 자기의 집안에 리빙룸에 이렇게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는 그런 그 집안 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까 밖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초원이에요. 근데 이 초원으로 용기 있게 문을 열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환희와 아름다움에 빛이 비추어지는 이제 초원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이제는 스승을 통해서 배운 그 새로운 음악의 세계의 맛을 더욱더 찾고 그리고 그것을 더 배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음악 세계를 구축해 보겠다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집안에 계속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고전주의가 뭐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전주의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런 정체된 그러한 삶을 음악가로서 살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유를 찾고 자유를 향해서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세계에는 항상 뭔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떨림이 있고 그 세계에 대한 굴복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굴복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내 인생에서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의 의지가 없으면 결코 이 새로운 세계의 축복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세계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세계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제와 사귐이 담겨져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인간끼리의 교제, 그리고 우리 모든 자연과의 교제, 사귐, 친밀함, 하나됨, 그 속에서 피어나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열매와 꽃,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지금 삶이 지금 현재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와 사귐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뛰어넘어야 하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교제와 사귐을 하면서 아니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 사람들한테 그냥 손 내밀고 이 정도 그냥 받고 더 이상은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교제 안 하고 더 이상은 깊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냥 매여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과의 만남, 한 사람과의 교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선을 긋지 말고 내가 나의 지금 한계되어 지어진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겠다. 거기에는 더 아름답고 더 강렬하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관계가 조금 좀 소원해졌다,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뭐 기억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세계를 향해서 가는 데는 도무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묶이거든요. 묶여가지고 내 발이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정당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리고 진리는 자유의 세계로 인도한다. 새로운 세계를 보이시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추구하는 오늘 내가 나의 한계를 한 걸음 딛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행동, 그 행위, 행하는 일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죠.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은 누구도 자유의 어떤 궁극적인 온전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겐 예수님만이 모델이 되십니다. 현재의 삶과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세계를 환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나의 한계를 딛고 벗어나고자 하는 삶을 사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 나는 그 세계에 나한테 합당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아, 나는 이런 것은 사실 뭐 알긴 알았지만 흘려보냈고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 저 나라는 내게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과 그 자리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지식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 배우는 그런 삶 속에서 절대로 이 말씀의 한마디를 꼭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이 정말 내게 어떠한 감동의 힘으로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끈기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하게 들려지죠. 아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10편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리라고 저는 생각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마디가 내게 와서 꽂히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물섬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섬을 향하게 하는 힘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그냥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고 결단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지금까지 내가 함몰되었던 자기 성으로부터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싸울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상과 멸류관의 유업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내 굴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굴복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초점을 더욱더 기울일 수 있고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 베토벤이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떠나버려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새로운 세계는 올 것이야. 안나, 네가 그거 이해 못해도 새로운 세계가 오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나 그 세계를 붙잡는 사람은 누가 붙잡는지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죠. 우리가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삶을 부요케 하는 그런 풍성한 유업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게 갇힌 제가 갇혀 있는 이 저의 자아의 성을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음 속에 감동과 열정과 의지가 잘 통합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귀한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승화되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갇힌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진정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고 무릎을 치는 일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라도 저희들 심령이 정말 꽂히고 그리고 거기에 참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